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가 성도들에게 주는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빠졌던 영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외적인 어려움과 내면의 갈등 가운데서 자꾸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그 권면을 하는 중에 중간중간 성도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저도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서 그 구약 성경이 무엇을 위하여 왜 인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된 이 구약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려운 성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를 잘 따라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다시금 유대교와 헬라 문화 속으로 들어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삶에 들어섰지만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삶의 곤경을 견디는 것이 매우 어렵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낙심되고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로 주는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는 모세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모세를 가지고 오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 중에 최고로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했던 위대한 중보자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말하였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세가 자신들에게 준 율법을 자랑으로 여겼고 그리고 또 모세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든든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자신들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이 여러 가지 논쟁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논쟁의 가장 마지막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제시한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논쟁과 의문을 거두어들이고 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모세의 권위를 아래서 자랐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삶에 많은 핍박이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대교 아래 있을 때에 어떻게 생활했었던가, 어떻게 어떤 교훈을 받았었던가,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익숙한 유대인의 그 제사와 그 율법을 준행하는 그 삶이 훨씬 더 쉬워 보이는 그와 같은 유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정치적인 핍박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도 없습니다. 그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가서 소화양을 드리고, 그리고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들의 모든 의무가 끝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외적으로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갈등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영적인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낙심하게도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는 이 모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율법을 지내주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였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수고한 사람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모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중보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세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가 바로 시편 95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을 인도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에서 어떠하였던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길이 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신고 있는 신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발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다 죽겠다고 그렇게 그들이 불평하고 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길을 갈 때 양식이 부족해서 양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원망하였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질병 가운데 있기도 하였고 불법의 공격을 당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모세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광야의 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르기 위하여서 걸어갔던 한 나그네의 길을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대한 모형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나그네의 과정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야 했고 이 광야의 고단한 여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놀라운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히브리스 기자가 모세를 데리고 와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맞닥뜨렸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도 그 위험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는 그곳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명확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곳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면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하루하루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들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올바로 대면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인생이 꽃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도와주셔서 내 삶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몇 가지의 시련을 주실 때에 그들은 결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의 순례자로서 자신이 도달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목적도 없고 그리고 소망도 없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례길을 가는 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부터 11절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 그 어려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항상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마음은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실 때에 그들은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가지 못하였고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약속하셨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곳에 이를 것이라는 굳센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은 순례길에서 당하는 어려움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들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동일한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7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나그네의 길, 순례길, 광야길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참된 안식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성령이 이러신 바와 같이 라는 말은 이 시편 95편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5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을 성령의 음성으로 그들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성령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강팍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므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자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위험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어리석은 행위들을 그들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우리도 동일한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마음이 미혹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마음과 행동이 요구되는데 그들은 마음이 상하고 강팍해져서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불행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던 아히도벨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일생을 다윗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충성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도빌이 나중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이 압살롬을 그가 추종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도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충신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아이도빌이 왜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벨은 매우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서 이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생각을 쫓아서 다윗을 공격했다면 다윗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벨의 모략은 서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했던 밧세바는 아이도벨의 손녀였습니다. 다윗은 아이도벨의 손녀와 간음하였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이도벨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고 그는 압살롬이 반역할 때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도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뜻은 너무나 분명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고 그는 눈물로 회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는 폐해지지 않을 것이고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이도벨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고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반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벨의 문제는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의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벨의 강팍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강팍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팍함은 한 번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였는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시면 우리의 삶에 이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주실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그리고 완고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지 않는 그런 영적인 둔감함이 생겼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였는데 그런데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 인생에 남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는 자기를 볼 때에 우리들은 마음이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위험이 우리의 인생에 언제 닥칠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시초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알고자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탁 상처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굳어진 마음은 나중에는 내가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불신앙의 삶이 우리 마음,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도록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사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도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믿음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우리의 행실로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옆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있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닥칠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려면 거룩한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하였던 그 지점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향하여 주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도들의 모임에서 매일 서로 영적인 권면을 통하여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막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은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집회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11시에 예배드리고 헤어지면 우리가 교회로서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집회의 장소가 아니라 성도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영적인 위험과 어려움을 나누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는 영적인 공동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서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들의 사랑과 권면이 나타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홀로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돌아볼 때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영적인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 불신앙의 생각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극단적으로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우리가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교회가 단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에는 참된 영적인 교회의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믿음의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이 사도의 권면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섬김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인생길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와 사귐의 모습에는 아직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들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화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연중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배려하지 않고 무례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점점점점 이겨나가고 우리가 더욱 진리를 알아가는 데 힘쓰고 서로를 섬기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에서 결코 그리스도가 희미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냥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의 고통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그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광야와 같은 순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신앙에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해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인생길 가운데서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